고린도서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그것 아마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말씀을지키고성경말씀을지키야한다라고말씀하시면서그런자에게하나님아버지께서도그를사랑하고예수님께서도그를사랑하고말씀을지키는자에게말씀을통해예수님이친히자신을나타내실것이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그러면정리를해보세요성도개개인과그성도들이모여서예수님의몸을이루고있는교회가하나님의말씀성경의교훈에충실한정도에따라예수그리스도를나타내고예수그리스도의모습을드러낼수있는수준과일치할수밖에없잖아요한반도에우리땅에개신교의복음의역사성교역사가시작된이후로대개학자들마다이것저것기준에따라달라지긴하지만알렌이라고하는의사가성교사가우리나라의고종과정부로부터공식적으로거주허락을받은것이84년이에요갑신정변이일어난해민혁이다쳤을때그를수술해서낫게한해그러니까이알렌을개신교선교사가의사이지만최초에우리나라에머물게되었던공식적으로그때를잡을것인지그다음해85년4월부활절아침에장로교목사인언더드와감리교목사인아펜젤러가함께인천항에첫발을내디딘것이게85년 1800, 이게4월봄날입니다그때로볼것인지이게교회사를연구하는학자들마다어느잣대로볼것인가에따라약간달라질수있는겁니다물론그이전으로올라가면1860년대에대동강변을거슬러올라갔던토마스선교사가순교를당하면서성경을던져요물론기출라프라고하는독일선교사는더이전에올라와충청도해안에있는고대도라는섬에한달간은머물렀다는기록이공식적으로있습니다어쨌든언제로부터볼것인가설왕설례가있긴하지만정부로부터공식적으로거주허가와함께복음을전할수있는허가가난해이게85년이에요그때로볼때지금까지올해가135년째되는해입니다그런데지난130년동안지나오는동안한국교회가우리사회로부터이렇게손가락질당할때가있었을까이렇게교회의신뢰도와교회의호감도가떨어진때가있었을까왜이렇게됐을까라고단도직입적으로물어보면한국교회의현실은요한복음14장21절말씀을대입해볼때그만큼말씀이어두워졌기때문이다라고결론내릴수밖에없어요교회로부터예수님의모습이드러나지않는거예요성도에게서과연너희들이믿는예수가그정도밖에안되냐너희가믿는다라는하나님의나라너희가믿는다라는하나님의말씀이그거밖에안되느냐라고질타하는소리가쟁쟁울리고있는시점입니다그러기에우리한국교회안에서나또는사회를향해서밖으로나우리가회복해야될가장급한게뭘까요요한복음14장21절말씀을붙들고우리가적용해본다면기본적으로말씀에대한바른이해가필요하고그말씀에대해서오롯이순종하는순전한반응이우리가회복해야될1번이라는거겠죠그래서저는부디2019년이시작된오늘두번째주일을맞아우리의말과행동이주님의말씀으로가득차서우리는조금더작년보다주님의모습이우리가운데더많이드러날수있는해로삼았으면좋겠어요함께읽었던고린도후서12장오늘본문은바울이자신을계속해서대적하고고린도교회를혼란하게만들었던거짓된일꾼들에게그래서나는그리스도의사도가맞다라고하는자신의사도직분을적극적으로변호하는고린도후서11장부터13장까지하나의그꾸르미안에포함되어있는장입니다그러면서오늘12장의주요내용은바울이직접자기가경험했던주님께로받았던환상주님께로부터직접경험했던계시를살짝자세하게설명했으면좋겠는데아주살짝언급합니다그러면서사도로서의예수님의사역자말씀의사역자예수님께로부터보냄받은사도로서의참된표시는환상이나계시가아니라나의약함속에서드러난주님의능력이고주님이나와함께하시는것이고주님이나를통해서스스로를드러내신것이다곧주님이얼마나나를통해드러났는가라고하는것을강조하는본문이에요동시에이고린도교회를사도바울이세번째방문할계획을발표합니다세번째로내가너희들에게찾아갈텐데내가찾아가려고하는목적이무엇인가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역시 주님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가 교회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대에게 추구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되돌아볼 때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외적인 겉으로 확인될 만한 능력이나 어떤 표지, 척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앞선 11장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된 일꾼들, 바울은 그들 향해서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만큼 매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런 거짓된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아니 틀린 복음을 교회 안에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왜곡된 교훈을 전하면서 교회로서의 경건이 아니라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명예가 드러날 만한 이상한 복음을 교회 안에 막 퍼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 사역을 쭉 진행해 올 때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마치 훈장처럼 하나씩 하나씩 따박따박 열거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것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화롭고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가를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픈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교회 신앙의 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 참 쑥스럽기도 하고 이룰 것이 영적으로 이룰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자랑해 볼게. 11장에 이어서 12장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왜 자랑을 자꾸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짓된 사도들이 막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신앙적 이력, 자기가 사역하면서 진행해왔던 모든 특수들을 막 떠벌리면서 바울을 깔아뭉개고, 아니 바울을 깔아뭉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색다른 것이고 완전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근거로 자기의 경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바울도 그들이 그것을 자랑했단 말이야 유치하겠으리? 라고 지금 변증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살짝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서 그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복음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데 오늘 1절에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잖아요.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만 두 개 골라봐도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 넘어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 고린도 지역을 개척할 때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그를 격려하는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사역을 전개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양하고도 많은 신령한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바울이 굳이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설명하려는 의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며 영적인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된 일꾼들이 11장 5절에서도 표현했듯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사도다. 거짓된 일꾼들이 우리가 최고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경험했던것이내가지금여러분에게설교하는내용들이최고다라고스스로를가장위대한사도라고지칭하면서그렇게주로고린도교회성사람들의마음을빼앗아서혼란스럽게만들었던근거가환상이나계시나이런신앙안에서의특별한신비한경험들을자랑했기때문일거예요그러니까바울도그들이어떤환상과계시를말하더냐나도주님께받은환상과계시가있는데살짝한번이야기해볼까라고하면서지금변한단말이죠여러분이런특징은건강하지않은복음이나건강하지않은신앙의어떤그런권위를내세우기위해환상이나계시든경험을강조했던사례들은2000년동안교회역사안에서구약을제쳐두고라도구약에서도엄청사례들이많지만구약을제쳐두고서라도성경이다기록되고2000년동안교회가진행되어오는교회역사만놓고보더라도가장위대한사도라고스스로지칭하고이런외적인경험을가지고신령한경험을가지고사람들의신앙을혼란스럽게만들었던사례가너무많아요주로이렇게말합니다직통계시내가직접주님께계시를받았다그다음특정한은사들막병을고치고이상한일들이벌어지고여러분이게소문들으셨죠우리한국교회안에도10년안팎으로지금온갖일들이많았는데기도하니까스텐으로되어있는이이가금으로바뀌단다라이런일들은막이야기합니다어디기도갔더니그사람들이몰려들었어요그이유가뭘까요아저는어떤병자가기도했는데나왔더라이거는아나도가봐야되겠다너무아프니까너무이몸이고통스러우니까그거는이해가돼요근데이스텐으로된이가금리를바뀐다나도가봐야되겠다그럼왜가는거죠그목적이하나밖에없어요돈벌려고있잖아요그거빼가지고그럼또바꾸고또스텐으로가지고또갔으면또바꾸고이게화수분처럼도깨비방망이처럼아니면그경험이신기하다니까한번보려고신비함을경험해보려고뭐이거그돈두가지밖에없어요근데희한하게도그다음말이중요합니다어떤말들이이어지죠신령하다이신령하다주님이진짜나타나는것같다이곳이은혜의현장인것같다천국같다여기에사람들의마음이뺏기버린겁니다그다음대표적으로쓰는것이직통계시나이런것들을덧대가지고꿈을꿨다환상을보았다라고말하면서사람들의마음을사로잡아건강한신앙과바른영적인분별력을상실하게만들어사교집단으로만들어버려요여러분이런경우가얼마나허다한지몰라요제가연말을지나가면서도슬쩍이야기했지만대한민국이지금최근한10년사이에가장교회를혼란스럽게만들었던강력한이단그들은그사람의최고지도자를총회장이라고불러요그사람이계시를받았다라고하는성경이원래그사람은여러분역사를찾아보면1950년대60년대한국교회를가장힘들게만들었던이단중에박태선이라는사람들기억하세요전도관이라는것을만들어가지고막사람들을막혼란스럽게만들었었어요원래그사람이그출신이에요그러니까계보가영적인계보가그박태선씨가이야기했던초기에50년대60년대이단들의그계보를이어오고있어요그게이사람도청소년말기에20대초반에그곳에들락날락하다가직접계시를받아서박태선을띄워놓는다자기가이제재림예수가되기위해서그그주장이직통계시입니다환상을보았다꿈을꿨다그런데신기한거는그때자기가들고있던성경이개역반성경이거든요그러니까지금도그신천지안에는총회장이계시받았다는성경이개역성경이니까개역성경만진리예요개역개정판도아니고요쉬운성경도아니에요심지어는히브리어헬라로기록된원어성경도아니라고요개역성경만진리예요왜요그들이믿고있는총회장이계시받았을때사용된성경이니까이게좀웃기지않아요분별력만조금만가지고봐도2000년교회역사를뛰어넘어버려요하나님께서기록해주셨던원래의언어도뛰어넘어버려요근데사람들이수없이많이달려간대요하이런내용을들으면주의해야됩니다그러면서그들이자랑하는멘트중에하나가우리총회장님은제대로대학을나오거나정규교육을제대로받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성경을이해하는눈이하나님께서직접열어주셔서깨닫게됐다거짓입니다그러니까문법적이해를못하는거예요앞뒤의문맥을못헤아리는거예요어느적인기본이안돼가있으니까성경이언어로되어있는데이상한문맥의흐름을잡고말도안되는그런내용을가지고그들은호도하고있는데수없이많은사람들이넘어간다라는거예요 이런일에대해주님께서마태복음7장21절부터23절에서이미가르쳐주셨어요우리주님이뭐라고말씀합니까하나님의뜻과전혀상관이없는하나님의뜻과상관이없는불법적인병고침이나불법적인귀신이나가거나불법적인기적들이있음을주님이직접언급을합니다요한계시록을읽어보십시오13장3절이나13장13절14절등에보면사탄이자기하수인을짐승으로묘사했던짐승의어떤세력들을끌어올릴때사탄이그들에게권능을줍니다그러니까이짐승이사탄의하수인역할을하는짐승이죽을병에걸렸다가갑자기나사버려요그걸보고사람들이박수치면서이어마무시한현장을보아라그다음하늘에서막불을끌어내려옵니다불을끌어가지고불씨를막하니까수많은사람들이그게껍벅넘어가그런쇼를벌리고있는짐승과짐승을고용한사탄을경배하는거예요사람들의마음을혼란스럽게만들는이야기가나옵니다이를통해서우리가점검할수있는1차적인교훈이있어요누군가환상을봤다계시를보았다그곳에가면갑자기병이팍낫는다더라등의신앙적경험자체가건강하고바른신앙경건의결정적인권위가될수있다없다없다라는사실을눈을뜨십시오여기에넘어지니까어디가면낫는다더라어디가면어떻게된다더라다넘어지는거성경어디를봐도경험자체가우리가하나님을만날수있는가장객관적이고분명한신앙의권위라는사실에대해서강조하지않아요오늘이어지는2절과4절의내용을계속봅시다바울이이제자기가경험했던환상과계시를설명하는데14년전정확하게횟수를밝힙니다14년전에셋째하늘그것을낙원이라고3절4절에4절에서는표현하듯이셋째하늘인낙원에내가들려올라간이야기를끄집어내면서자기이야기를하는데뭐라고말하냐어떤사람을아는데마치다른사람이야기인것처럼어떤성도가그렇게했다라고지칭을하면서그곳에서인간의언어로모두형용표현할수없는광경을보고들었으며또마땅히그곳에서들었던것을다말해서는안된다라고극도로자제하고너무조심스럽게자신의경험을14년전에경험했던것을밝혀내고있어요그러니까그곳을다녀왔고그곳에서보고들었던것을함부로떠벌리거나막사람들이이야기하는것이합당하지않다라고못을박으면서도그런경험자체만살짝이야기하고있어요여기셋째하늘이라고하는것을삼층한자로보면셋째니까삼층하늘천삼층천이란말을많이쓰죠여기에대해2000년동안교회역사가두가지로해석을해봤습니다하나는하나님나라하늘본향에대한최상급적인표현이다눈에보이는하늘그다음우리가이해하지못하는우주적인하늘그다음완전한하나님나라이런하나님나라에대한최상급의표현으로이삼층천이라는표현을했겠다라고해석하기도하고요바울이살아있을당시에로마세계안에는하늘에대해서다양한표현들등급을매겨놨어요여러분그리스로마신화나또유대인들의여러자료들을보면하늘을구분합니다하늘이세 개가있는데제일높은곳이하늘삼층천어떤책에보면5층층도있어요하늘을다섯개층으로만들어놨어요5층천어떤그리스로마의책을보면7층천10층천하늘이10개계단5층5 5개7개다양하게하늘이하나만있는게아니라여러계층이있어가지고제일꼭대기가제일신령하겠다라고이해했던1세기당시의유대사회나로마세계의일반사람들이하늘을이해하는우주관에대해서살짝바울이반영했던것으로해석하기도합니다어쨌든오늘바울은하나님과하나님의나라를경험하고온것을이야기하고있는것은분명합니다그리고5절과6절에보니까분명히그가14년전이라고하는구체적인시간을설명함으로써이것이거짓이나지어낸게아니라진실이다팩트다요즘말로사실이다라고강조하고그러면서도3인칭을사용해서내가어떤사람을안다라고조심스럽게말함으로자기에게그런환상과경험을계시를경험했던자기에게관심을집중하게되지않도록그렇게주인공을3인칭으로싹분산시키면서더이상자기가경험했던특별한경험자체를자랑하거나자기에대해서관심을집중하는것을부담스러워하면서오히려나는약한것을자랑하겠다라고의지를드러내고있어요이처럼바울은기독교의신앙이나기독교의경건에있어서체험이나이적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저 극도로 자제하고 있을까요? 개인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이 경험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구름 타고 싹 우리 본당 가운데 오는 것을 똑같이 경험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등급이 없어요. 다 같이 경험했으니까 똑같이. 그런데 다른 교회는 주님이 안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다음 주도 올지 모르니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지난주 우리 교회 예배하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왔다잉. 그러면 다른 교회 이웃 사람들이 한번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지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날까요? 경험이라는 게 똑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등급이 발생하나요? 사람의 인식은 누구는 어떤 경험을 했대, 누구는 안 했대.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반대로 말하면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너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한 사람은 더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좀 뭔가 탁월하거나 색다른 것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대단한 보일 영적인 교만의 위험이 있는 것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집회나 간증과 관련되는 책들을 읽어볼 때 개인의 명예를 더 높이거나 자랑할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건강하지 않는 집회 중에 하나가 저는 간증집회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거나 듣고 그냥 지나가고 빨리 잊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가 말했던 말을 자꾸만 떠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교훈이 그 경험이나 그림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훨씬 다양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영광의 본체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데 조그만 부스러기 경험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거나 나에게 집중이 되거나 내가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 이렇다라고 규정할 것이 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21장 22장에 죄가 사라지고 사탄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세상과 석당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뭐뭐 갖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뭐뭐뭐 같더라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했으며 이 모든 경험과 능력들이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한 계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도착하는 때까지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환상을 받았고 계시를 경험했던 이 모든 바울의 기적이나 환상 계시 등이 언급되어 있는 사건이 상황이 몇 군데 등장할까요?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직접 헤아려보니까 17군데가 나와요. 17군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재밌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자르고 천막을 깊고 이런 또 작업 기술자인데 그러니까 그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는 작업복. 그러니까 앞치마, 이 앞치마가 주방용 이런 앞치마와는 좀 다르게 작업복입니다.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요. 그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이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뭘 뜻하지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물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들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나 이 신령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다른 누구보다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하나님께서그래이런영적인위험을막기위해자기의몸에사탄의사신사탄의사자사탄의신무능권으로번역될수있는가시를내몸에하나님이딱박아주셨다이렇게가시가찔러대는겁니다굉장히아프게찔러대는거예요그래서지속적으로그가시가한번바뀔때면아프고그다음부터안아픈게아니라계속해서그는이가시때문에매일매일아파요매일매일아프고아침점심저녁으로매일매일매순간마다자기몸에있는이가시로인해가지고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깊은고통이있다라고고백을한것이7절입니다여기자기의몸에사탄의사자하나님께서심으신사탄의사자에게사자와에해당할만한이런고통이있다라고하는표현그래서성경을보면바울의신체의특성속에서고통과관련된질병과관련되는문장을찾아보면두가지가딱드러나요갈라디아서4장15절에갈라디아교회에게이렇게말합니다내가이렇게너희가나를어떻게사랑했는지너희들의눈을빼가지고라도나한테박아줄만큼너희가나를사랑했다여러분이게무슨표현일까요그냥시적으로아이고눈에넣어도안아플 내새끼야라고하는표현도있겠지만그러면바울이어떤질병에시달렸을까요안질이있다는겁니다심각한눈에대한어떤고통증이나고통이힘들었기때문에평상시갈라디아사람들이바울선생님내눈을빼가지고당신이그고통하는그눈에대신박아넣어줄게라도할수만있으면좋겠는데라고사랑한때가있었다라는거예요그래서여기서추론되어졌을때바울은심각한눈과관련되는질병이있었겠다또하나우리가잘아는것처럼디모데전서5장23절에보면바울이편지를보내면서네가자주나는무슨질병위장병이에요속병이있어가지고포도주를조금씩써라우리로치면내실차라꾸준히마시라뭐이런말이겠죠진정이되도록그러니까늘위장병에도시달렸다는겁니다오늘본문은한가지의질병만을언급하기에이렇게복합적인여러육체적인질병들이바울에게있었는데이게심각한겁니다어떤초대교회의자료를보면게다가바울에게는간질이라고하는치명적인질병도소개한책들이있어요그게바울이설교를하다가갑자기거품물고꽉넘어지는겁니다그의뇌파가불안정하고규칙적이지않아가지고사역자가많은사람들보는앞에서계속거품을물고넘어지고온몸이경련과마비가일어난일들까지도있었다라고하는자료까지있습니다분명한것은오늘본문에서바울이특정의어떤질병만한가지로설명하지아니하고사탄의사자사탄이부리는고통으로표현하는것만큼이게뭐예요성경66권에서사탄이가져오는것은항상결과가파괴적인거예요사람을무너지게하고하나님으로부터떠나게만들고그로하여금더이상영생과진리에서지못하도록하나님으로부터영혼에차단될만한완전한파괴와파멸로이끄는존재가사탄이에요하필그의몸에있는이질병이얼마나심각했는지사탄의사자로표현할만큼그고통이음습해올때는하나님이전혀느끼지않아요막분노가올라와요아니하나님이계시다면왜이렇게내몸에이질병이힘든가내게있는이고통이얼마나힘든지하나님이고나발이고도대체하나님이왜이렇게눈이게없을까그의이가부드득부드득갈릴만큼그는이질병때문에어찌할수없는천형으로여기면서사탄이주는것같은파괴적이고심각한질병에노출되어서그렇게매일매일지속적으로그는울버짖을수밖에없을만한절망적인상황들을그는날마다경험하는거예요그런데놀라운것은하나님께서사탄의사자를주셨다이렇게하나님이전혀느끼지않는데그고통이자기를음습해올때자기의약함과자기의악함과자기의이고통때문에너무힘겨워가지고어찌할수없는데그가붙잡고있는것은그래도하나님이그래도하나님의허용속에하나님의주권속에그래도이하나님께서나를이고통가운데여전히붙들고있다라고하는신앙의이성이이신앙의기초가그걸넘어지지않도록붙들고있다는사실이에요그래서8절과9절이런상황이내게서떠나가도록이고통이사라지도록세번이나주님께간절히기도했는데주님께서는이렇게응답하셨다고해요지금까지기도할때마다주님의은혜가나의은혜가너에게족하다이족하다충분하다말은동사가현재진행형입니다계속머물고있지않냐내가너와계속함께하고있지않냐이번 GT 수련회를준비하면서참늘그랬는데요 수련회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1년에 두 번 있는 거라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매주일 후세대교회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일주일마다 반복돼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말씀을 밥으로 먹이면 일주일 동안 먹고 살 만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는 1년에 두 번이니까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레미야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말이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고통,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헤어날 수 없을 만한 이런 상황. 그런데 결과가 뭐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 은혜를 주지 않냐. 여러분 심각한 고통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 이것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절망의 침체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갈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얘야.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네가 어떤 심각한 절망에 늪에서 허우적 될지라도 내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버티라. 결국 그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약한 데서 내가 이렇게 약해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이 머문단 말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임시로 왔다가 들러나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상주하시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에 하나 그가 만약에 간지를 알았다 그러면 저처럼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지를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냐고요. 이게 뭐냐고. 지문도 제대로 관수 못하는 놈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다음 주에 또 쓸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의 이 상태마저도 오늘 본문에서는 구절 기쁘게 자랑하고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 간구했단 말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겠어요.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한 그 교회고 목사님이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밖에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네 번 기도했으면 고쳐줄 건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그 따위 해석이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차라리 새빨갛게 기도한 세상에 깨울렀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거 그건 그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지각식 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통의 잔을 치워달라고 몇 번 기도하셨어요? 그럼 주님도 새빨갛게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내뱉었겠네요. 네 번째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 십자가에서 지지 말라 말했겠네요. 그런 식의 해석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세 번이나 그건 하나님의 속성대로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바울은 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반복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전인격을 걸고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다했다. 이게 세 번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10절 자신이 약할 때나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신령한 기회, 이 신령한 기회는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성적이 쑥 올라가고 교회 갔더니 그냥 재산이 많아지고 교회 갔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진행되고 라고 하는 식의 이 땅에서의 결말을 도래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내용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힘든데 그는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 가고 있고 그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는 꾸역꾸역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예배 시간을 사수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성경을 펼치고 있고 그런 여전히 입에서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고 그런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주님이 나타나고 그와 함께한다는 상징이자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표현이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분명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경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결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헤아렸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이 최소 17군데 이상 바울이 이렇게 막 비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내 평생 사역 가면서 몇 번 이상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고 지우개로 확 지우고 싶을 만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죽이고자 득달하면 달려들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끌고 나가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우리끼리 말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립니다. 다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가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간 게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 고통, 질병, 어떤 약함이나 우리의 악함마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몇 사람 모이지 않아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규모가 적을지라도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고통의 긴 연속 속에서도 주일을 사수하고자 고민하고 하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일생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요? 외형을 강조하며 비대하게 커지는 교회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고 박수칠 만한 그런 외형의 신앙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향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례의 걸음을 뚜벅뚜벅 이어가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일상에 내 인생에 머물고 있는 경건의 삶이 이어지는 비결이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11절 자신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소연하면서 밝힙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환상이나 계시를 슬쩍 자랑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자랑을 하고 말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했을지라도 인용했을지라도 이건 부끄럽다. 사실은 저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런 것이 설교자로서 많아요. 설교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떠있는 제 설교 목소리 듣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한 번씩 들어보면 이건 지워야 되는데 왜 했지? 이것도 어쩌면 뒤에 또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사족을 떠돌았구나. 이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또 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바울이 11절에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아내 될 자랑을 내가 굳이 말했구나.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라고 사실은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거짓된 자들이 바울 보고 어리석다라고 낙이 찍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너희가 만약에 그들의 말을 분별하고 아니다고 이야기했으면 될 것을 너희들도 비슷하게 부안해동하고 박수치니까 역시 내가 그들 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 거 아닐까 라고 말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명히 개척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사역자들, 독립자들 보내고 자기가 방문하기를 힘써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존경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떠벌려대는 거짓된 일꾼들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관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거짓된 일꾼보다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역의 내용으로 볼 때 나는 전혀 뒤질 것이 없다라고 11장 5절에 이어서 오늘 다시 재차 그들과 비교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뒤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죠. 또한 지금까지 바울은 12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여러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진행했다고 회상합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하면 신앙적 경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내가 인내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진행했다고 또 말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앞에 내용이랑 지금의 내용이랑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66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하면서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가를 진의를 파악해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표적, 기적, 놀라운 일들 이 세 가지 동사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그동안 이방인 지역을 사역하면서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과 동일한 그런 단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지금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말과 설교죠 행동으로 자신의 실제적인 실천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방인들이 믿어서 지금도 주님께 복종하며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밝힙니다. 그러면 오늘 이 표현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들 곧 표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그 과정과 결과 속에 결국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신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의 표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충실히 주님께서 힘주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전파했던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것 이 참된 사도의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13절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익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익비를 받지 않은 점 외에는 내가 다른 교회를 대하거나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혀 너희들에게 잘못했거나 부족하게 사역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당당히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교회로부터 내가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뉘앙스로 말을 던집니다. 이제 오늘 14절 이후로는 오늘 본문의 큰 두 가지 주제로 넘어가는데 14,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고린도 지역을 처음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게 첫 번째 방문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이라면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방문한다고 말할 때 그럼 두 번째 방문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다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너희들에게가가지고눈물을흘리며호소했는데너희가듣지않았다그래서굉장히고통쓰라린마음으로되돌아와서편지를보낸다고린도후서를이런표현이나와요그러니까두번째방문은고린도전서를보내놓고고린도교회가혼란한것을보고긴급하게방문했는데고린도교회안에서는바울을받아들이고바울의설교를경청하거나바울을그가르침에순종하고자하는분위기가아니고오늘여기서말하는것처럼막혼란스럽고거짓된일꾼들의교훈에빠져가지고바울이온옷옷시큰둥하고바울선생님이설교하는데사람들이오지도않고이런분위기가있어서그는눈물을머금고되돌아오는거예요이게두번째방문으으로추정이되는겁니다이번째세번째방문이번에세번째방문을해도지금까지했던것처럼너희들에게경제적부담을지우지않겠다뭐후원금을요청하든지이번에내여비를좀보태달라든지그런말하지않겠다왜냐하면자녀가부모를위해재산을모으는것이아니라부모가자녀를키우면서재산을모으고재산을사용하고우리어린친구들그러죠명절에친척들로부터돈받아가면부모님돈받아오면부모님이내라아주간단하죠엄마나이거돈쓸게있는데짧습니다부모님들말이내라그럼우리입이대빨튀나옵니다아이부모님뭐맨날내가새벽에오면삥뜯어가는앵날앵벌이시켜놔왜다뜯어가나그런데불만을터뜨리면부모님이그러죠다모아놓고있다나중에줄기다대학까지등록금쓸기다근데우리는그런마음이잘안들잖아요초등학교친구들우리꿈동이들막머릿속에이번에폰바꿔라했는데막이번에뭐하라했는데부모님이예전처럼똑같이삥뜯으려고하려고하면막괴롭습니다오늘이런비유를생각해보세요자녀가부모를위해서막하겠다어린자녀들이그렇게할힘이없죠부모가자녀들을위해서돈을모으고돈을쓰는거아니에요여러분이표현을봤습니까자기가영적인부모고고린도교회가신앙의자녀이기때문에내가너희들을위해서모든걸주겠다라고사실은영적인부모로스스로를고린도교회하고상관관계를설정합니다이거는오늘본문뿐만아니라고린도전서4장14 15절에서도이렇게말합니다내가너희를자녀로생각한다내가복음안에서너희를낳았다내가영적인아비다라고표현한적이있어요그러니까고린도교회를위해바울은아낌없이모든것을희생하고나누어줄정도로변함없이한번따라합시다사랑이거는고린도교회가이해할수없지만바울스스로가내뱉는표현입니다내가너희들을변함없이사랑하고있다라고그렇게11장11절이후에오늘본문에서도두번째표현합니다내가너희를사랑하는데너희도나를사랑좀해줘야되지않겠냐이건뭐죠돌아온것은비난이고돌아오는것은헐뜯음밖에없으니까이런현실을다시떠올리게만듭니다그렇다고해서바울이뒤끝이세네그냥넘어가지또자꾸만뒤끝장렬하네왜그럴까요그게오늘본문의결론입니다뒤쪽으로갑니다왜자꾸바울이고린도교회가어수선하고혼란스러웠던이어리석은모습들을들춰내고있느냐그뒷부분까지가죠심지어16절에는바울을향해서고린도교회는어떤소문까지퍼졌느냐바울이꾀를부려서지금우리를속이고있다한꺼번에우리를잡아가려고한다이게뭐냐사익비그동안안받았지근데저놈이분명히계산해가지고복리이자를쳐가지고한꺼번에다뜯어서우리교회를다말아먹고갈거야한꺼번에한땅치고나중에는싹다훔쳐서도로달아날거야라고하는거짓말까지퍼져있는거예요아마도누군가가바울이지금사역비를거절하지만뒤에는한꺼번에다챙겨가시고큰몫을챙겨서떠나갈것이다아니면이런소문도있겠죠사역비가작아서기분나쁘다안받는지모른다사역비한번올려봐라받아갈거다이런식의비난을막해대고있다는겁니다하지만바울은17절부터19절지금까지자기가고린도교회에후원금을요청한적이있는지그다음디도를보내고형제들을사등고린도후서8장에보면디도와형제들을보냈는데그들이방문해가지고너희들에게후원금을달라고이야기한적이있는지너희들에게이렇쿵저렇쿵말을해가지고막재물을착취하려고사기친적이있는지반문합니다아직도바울이변명을늘어놓는다고생각하는자가있을수있겠지만예수그리스도안에서사역자로서단연코양심적으로선언하지만고린도교회를향하여순전한사랑으로그들의신앙과그들의덕을세우기위해이덕은집을짓는다라는헬라어예요고린도교회가주님앞에든든히세워지기위하여자기는지금까지도계속수고했지만계속달려갈것이다라고말하는겁니다아마이런말을쓸때바울의마음이얼마나쓰리고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구겨지고 무너졌을까? 마음이 착잡했을까? 다음에 혹시 주의 나라에 가면 바울을 만나면 고린도서 바울의 손을 꼭 잡아줍시다. 선생님, 고린도서 내가 읽었다고. 아유, 고생했다고. 그럼 아마 바울이 기다려봐라. 그러고 갑자기 우리 위에 구수한 향기가 나는 커피를 하나 탁 타주면서 고맙다. 아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읽으면 가운데 헌금을 독려하는 몇 장을 빼고 나면 13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 중에서 무려 10장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10장, 11장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역을 흔들었던 고린도교회의 정신 차리라고. 내가 비난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비난받는 것은 괜찮아요. 저도 동일하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어리석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설명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 내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면 합리적인 신학적 토론은 가능하지만 음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상변할 수도 없고 다짜고짜 객관적으로 공론의 자리에서 뜯어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싸워본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한들 왜 목사가 가만히 있냐 왜 목사는 이런데 당신은 침묵하고 있냐라고 말할 때 좀 떠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제가 하소연하고 다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까? 단지 우리는 호기심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이게 아내 때부터 이런 게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부족하니까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설명하고 해설하고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66권 성경에 일관되고 기준에 맞추어서 참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건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계가 20절, 21절인데요.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표출하는 게 20절, 21절입니다. 왜 오늘 방문이 자질구레하게 그리고 뒤끝이 잔열할 정도로 아 그냥 지나가고 용서하면 될 것을 자꾸만 뭐 어리석은데 너희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고 꼬장꼬장하게 그냥만 너희는 내가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막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길게 늘어뜨릴까요? 참 추잡스럽지 않아요? 좀 남자가 대범하게 말이지 아이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굳이하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20절 21절에 바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두려움과를 내비치는데 이게 그의 본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을까 두렵다. 그들로부터 내가 방문하면 여전히 비난을 받고 오해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 오해를 받을까 두렵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열심히 다루었던 열 가지 주제처럼 고린도 교회가 말다툼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편을 가르고 그 다음 중상모략하고 예배 중에 무질서함과 혼란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더러운 음란함이 척결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들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교회인지 뭔지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까 두렵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가서 지켜보았을 때 자기가 또 마음이 내려앉고 여전히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까 그 영적인 고통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까 두렵다. 두렵다는 말만 가지고 20절 22절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보세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가 아니다. 돌아서라. 철저히 돌아서거라.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해지며 바르게 서거라. 이거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서거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근거 없는 거짓말들 속에서 비난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그의 속내를 드러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진실한 모습을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고린도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옆에 당당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이 마음은 바울 외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계속 발견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라.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라.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4절이나 요한 3서 4절에서 똑같은 2서와 3서의 4절에서 밝힙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나는 매우 기쁩니다. 믿음의 자녀가 성도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12장은 신앙적 체험이나 특별한 외적인 어떤 규모나 특징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상의 경건이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본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어떤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목사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1년에 몇 번 집회를 하는가 이런 외적으로 확인될 만한 숫자 가지고 노름할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좋은 교육인 걸 봐야 되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후세대 교회가 15년을 지나왔고 16년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의 교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오래 다시 힘을 내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경건한 성도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말씀의 가치를 결코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르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순진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구원의 복으로 계속 안내해 간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위기가 찾아올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 교회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과 후세대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하고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에게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건데 많이 느슨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실한 큐티 생활입니다. 목사는 공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성경의 교훈들을 나누시는 일들을 올해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혹시 큐티가 뭔지 또 큐티책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정신 차리시면서 빨리 구입하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을 말씀 앞에 노출하시고 혹시 바리새파적으로라도 계속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비춰보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예배. 우리의 신앙에 있는 이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한 방으로만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족 전체의 경건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와 말씀의 훈련은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복종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과 함께 읽어나가는 그 목소리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예배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기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부 뒷면에 힘들지만 좀 딱딱해 보이지만 순서를 안내하는 이유가 그래요.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아들이 설교가 너무 길다, 어렵다. 그래서 부모의 목소리로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주일학교 시간에 나누지만 또 저녁에 가서 가족에서 또 나누면 애가 세 번 듣는 거예요. 낮에 공예배를 통해서 듣고 교회 앞에서도 듣고 집에 가서 또 그 낮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바울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 그림도 불구하고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 비난을 받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때에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장로교회와 관련되는 신학의 뿌리를 개혁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주의나 장로교회가 만들었던 신앙의 교리 교육, 신앙의 신앙고백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나누었던 자료가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예배 모범과 개혁주의 안의 자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일주일마다 도래하는 이 공예배의 핵심은 설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로 간다라는 말은 설교들로 간다라고 말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개혁주의는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적으로 전파되고 설명되어지는 그 말씀이 함께 공동체의 영적인 색깔을 만들고 영적인 기력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형성해서 주의 몸을 만들어가는 뿌리가 공예배인데, 공예배에 가장 귀중하고 많은 시간을 설교해야 하라. 이게 공론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설교 들어야 된다, 그 정도의 숫자 노름을 뛰어넘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의 날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은 공예배 설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가 몸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가 열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고 찬송 같이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19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더 갖추어가고 보충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한번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치시고 2019년도가 시작된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수고하고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몸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개인과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더욱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반응하도록 성령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1차적으로 2시 반에 본당에 모여주시면 파송과 함께 2019년 사회 위레벨 모임을 모일 텐데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주부의 이름이 없는 분들은 안내되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가시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표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